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시 주석은 베이징에서 한국의 황교안 국무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중국도 북한의 핵 보유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모두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흔들리지 않고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시 주석이 비핵화에 대해 의지를 표명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는데 높이 평가한다면서 앞으로도 한중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날 시 주석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한국이 중국의 타당한 안보 우려를 신경 써줄 것과 사드 배치 계획을 신중하고 적절하게 다뤄줄 것을 당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한국과 중국이 상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심화시켜왔다고 평가하면서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1대1로 정책과 한국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두 나라 관계를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29일 최고인민회의가 김정은 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무위원회는 이번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통해 신설된 북한의 국가기구로 기존의 국방위원회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김정은의 직책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서 국무위원장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한편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가 임명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 주재 미 외교관들이 러시아 측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트리도 미 국무부 대변인은 27일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은 러시아 주재 미 외교관들에 대한 러시아 측의 괴롭힘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러시아에 불만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리도 대변인은 또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 3월 러시아 방문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리도 대변인은 러시아 보안요원들과 교통경찰 등이 지난 2년간 미국 외교관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어 왔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스크바 주재 다른 서방 대사관들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그러나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미국 정부 역시 러시아 대사관과 영사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이 국제조약에 따라 러시아 정찰기에 미국 영공 비행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의 근거가 된 개방 영공 조약은 14년 전 체결된 것으로 회원국들 간 상대방의 영공을 비행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군사시설 등의 감시를 허용함으로써 투명성과 국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앞서 올해 초 이를 근거로 자국 공군의 투폴레프 154 정찰기가 미국 영공을 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미국 의원들과 고위 국방관리들은 러시아가 고성능 카메라 기술을 이용해 과거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쿠바의 수도 아바나의 미국계 호텔이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카리브 해변에 위치한 쿠바군 소유의 가비오타 5번가 호텔은 스타우드 호텔 앤 리조트사가 지난 3월 쿠바와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을 맡기로 한 두 개 호텔 가운데 한 개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대쿠바 금수 조치로 인해 이 같은 계약은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4년 12월 쿠바와 국교를 회복한 뒤 무역과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계약이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스타우드사는 이에 따라 지난 1959년 쿠바 공산혁명 이후 처음으로 쿠바에 거액을 투자하는 최초의 미국 기업이 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을 맡은 조상진입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로봇을 보면 대체로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이나 귀찮은 일들을 정교하고 빠르게 수행해냅니다. 실제로 로봇은 사람의 수고를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죠. 그런데 꼭 이를 덜어주는 것만이 사람에게 이로운 로봇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심할 때 함께 놀아주고요. 시간을 함께 보내줄 애완동물 같은 로봇이 더 간절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최근 한 개발 회사는 이 코즈모라는 이름의 작은 로봇을 개발했는데요. 표정도 지울 수 있고요. 소리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합니다. 보통 로봇은 시키는 것을 수행하지만요. 이 로봇은 아닙니다. 주인의 성격에 맞게 자신의 성격을 발현시켜서 장난을 치기도 하고요. 말썽을 피우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때로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주기도 한다는군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로봇과 인간이 교감을 나누고 관계를 맺는 것이 현실로 다가올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7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6월 30일 목요일 북한은 구름이 많겠지만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9도를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까요? 먼저 평양은 22도에서 27도, 신의주 19도에서 23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20에서 24도, 함흥은 19도에서 25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6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The Searchers의 노래입니다. Love Portion No. 9 함께 감상해 보시죠. I took my troubles down to Madam Rue. You know that gypsy with the gold cap too. She's got a pad down a pretty port and pine. Selling little bottles of love potion number nine. I told her that I was a flop with chicks. I've been this way since 1956.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터키 이스탄불 국제공항에서 화요일 자폭 테러가 발생해 지금까지 41명이 숨지고 240명 가까이 다쳤습니다. 아직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고 나선 곳은 없지만 터키 정부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IL을 유력한 배후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의 절차를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논의했던 EU 정상회의가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막을 내렸습니다. EU 탈퇴 국민투표 이후 국내적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영국에 이어서 유럽연합 탈퇴 여론이 높은 나라들이 꽤 있는데요. 어떤 나라들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새 이사국으로 스웨덴과 볼리비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에티오피아가 뽑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4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탄불의 공항 폭탄 테러 소식부터 들어보죠.
네, 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관문인 터키 최대의 도시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에서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밤 세 차례 자살폭탄 공격에 이은 총기 난사가 발생해 지금까지 41명이 사망했습니다. 부상자 수는 239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 사상자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일으킨 단체나 배후 기관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지만 비날리 이을드름 터키 총리는 다에시가 이번 테러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다에시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IL을 낮춰 부르는 말입니다. 만약 이번 사건의 배후가 ISIL로 확인되면 지난 3월 22일 벨기에 브뤼셀 테러 사건 이후 석 달 만에 또다시 ISIL이 자신들의 근거 지역인 이라크와 시리아 밖에서 대규모 테러를 일으킨 셈이 됩니다.
네. 자, 이 ISIL이 배후로 지목된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터키 총리는 터키 보안군이 확보했다는 ISIL 범행 입증 증거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ISIL이 전투원들에게 주로 지급하는 칼라시니코프 소총을 이번 사건의 범인들이 사용했다는 증언이 현지에서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ISIL이 6월 29일, 그러니까 자칭 건국 2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테러를 저질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ISIL은 지난해 이맘때에도 자칭 건국 1주년을 앞둔 시점에 프랑스와 튀니지, 쿠웨이트에서 동시다발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지난 2014년에 ISIL은 이슬람 단식 성월인 이 라마단의 첫날인 6월 29일에 맞춰서 이슬람 최고 권위자인 칼리파가 다스리는 이슬람 국가를 세웠다고 선포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며칠 안에 이 ISIL이 테러를 또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겠군요.
네, 그래서 세계 각국이 연쇄 테러 발생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ISIL은 지난 월요일 27일에 인터넷에 공개한 동영상을 통해서 미국 서부의 샌프란시스코와 라스베이거스를 공격 목표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경찰과 미 연방수사국 FBI는 확실한 위협이나 위험 증후가 관측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사건 직후 성명을 통해서 테러를 강력하게 비난한다. 배후가 누구인지 밝히고 테러에 맞서야 한다고 이 프랑스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촉구했고요. 같은 날 인도에서는 ISIL과 연계된 테러단체의 조직원 10명이 당국에 검거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터키 이스탄불 현지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이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은 한 해 이용객이 6,100만 명에 달하는 이 세계 주요 공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범인들은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민간인을 살상할 수 있도록 이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3개월여 전에 이 벨기에 브뤼셀 공항과 지하철역에서 32명의 사망자를 낸 연쇄 자폭 테러와 유사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아타튀르크 공항은 이번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튿날인 수요일 새벽까지 일시 폐쇄됐다가 사건 현장 주변만 출입을 차단한 채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 FAA는 미국과 터키를 잇는 항공편 운항을 몇 시간 동안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터키에서는 이번 사건 전에도 대형 테러가 잇따랐었죠?
네, 터키는 쿠르드족 독립을 주장하는 단체인 쿠르드 노동자당 이 PKK 무장세력과 내전을 벌이고 있는 데다가 지정학적으로 유럽과 ISIL 근거지 사이에 위치해서 테러 발생이 빈번합니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이스탄불에서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 대형 테러가 있었고요. 수도 앙카라에서 발생한 두 번을 포함하면 이번 사건은 올해 터키에서 일어난 여섯 번째 대규모 테러 사건입니다. 지난해까지 시간대를 넓히면 모두 14건의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잇단 테러 사건으로 인명피해가 줄을 이음에 따라서 이 터키 일대의 불안감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연합 탈퇴로 결론이 난 영국의 국민투표 후속 조치를 논의했던 EU 정상회의가 별다른 소득이 없이 끝났군요.
네, 수요일 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막을 내린 EU 정상회의에서 영국과 다른 EU 회원국들은 영국의 EU 탈퇴 절차 개시 시점 그리고 절차와 관련해 특별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를 비롯한 EU 주요국 정상들은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 협상 진행과 관련해서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차단하겠다고 단언했고요. 영국은 브렉시트 결정이 나온 원인은 EU의 이민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맞서면서 각자의 입장만 재확인했습니다.
네, 영국 내부에서도 혼란이 계속되는 모습이죠?
네, 이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에 대해서 재투표를 요구하는 시위가 수도 런던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이어지는 등 영국 사회가 여전히 어지럽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하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영국에서는 이 지도자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현실 정치권에서 지도력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도자 공백에 대한 우려,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결론난 이 국민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에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사임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오는 9월 9일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이 차기 당 대표에게 영국의 EU 탈퇴 실무 과정을 맡기고 자신은 국민투표의 패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당인 보수당이 이렇게 구심점을 잃은 채 집권 세력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관측입니다. 야당도 상황이 비슷한데요. 제1야당인 노동당에서는 제레미 코빈 대표의 불신임안이 통과되면서 지도부가 강력한 퇴진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영국 정치에서 여야를 이끄는 지도자 모두가 이 존재감을 상실하고 있어서 또 다른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자,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에 유럽연합 탈퇴 여론이 높았던 다른 나라들이 영국을 뒤따르게 될지도 관심을 모았죠.
네, 영국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브리튼과 나가다, 떠나다를 뜻하는 엑시트가 합쳐진 이 브렉시트라는 말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논란의 대명사가 되면서 이 수많은 시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 유럽연합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 이름에 시트를 붙여서 프렉시트, 넥시트, 스웩시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신조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나라들이 이 유럽연합을 떠나고 싶어 하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프렉시트가 있는데요. 프랑스입니다. 이 프랑스 극우 국민전선의 마린 르팽 대표는 EU를 탈퇴하기로 한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이 프렉시트를 촉구했습니다. 르팽 대표는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서 자유를 위한 승리라고 평가한 뒤 수년 동안 요구해왔듯이 프랑스에서도 동일한 국민투표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수요일 29일에 공개된 프랑스 국민대상 여론조사에서는 EU에 남자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단은 이 프랑스에서는 EU 탈퇴 의견이 조금 잦아드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군요.
네.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넥시트, 네덜란드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반이슬람 극우 정당인 자유당의 헤이르트 빌더러스 대표가 이 브렉시트가 결정되자 선거운동의 핵심 공약으로 넥시트 국민투표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EU 탈퇴 여론을 담은 오엑시트가 있는데요. 극우 자유당 대선 후보 노르베르트 호퍼가 지난달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를 패하면서 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EU 탈퇴 의견이 확산됐습니다. 스웨덴에서는 국수주의와 반이민 정책 확립을 내건 스웨덴 민주당이 스웩시트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1%가 EU 탈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이탈리아의 이탈릭시트, 또 체코에서 체시트 여론이 있고요. 덴마크와 핀란드 같이 EU 분담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 부자 나라들에서도 유럽연합 탈퇴 운동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죠. 스웨덴과 볼리비아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새 이사국이 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국제연합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회는 영구적으로 이사국 지위를 갖는 미국과 영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이렇게 다섯 개의 상임 이사국이 있고요. 또 2년 임기의 비상임 이사국 10개국을 포함해서 총 15개 이사국 체제로 운영되는데요. 이 비상임 이사국은 2년마다 이 절반씩이 교체됩니다. 이 화요일 28일에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표결을 통해서 스웨덴과 볼리비아, 카자흐스탄, 에티오피아가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 비상임 이사국 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나머지 한 자리는 네덜란드와 이탈리아가 5차 투표까지 가면서 경합했는데요. 1년씩 임기를 나눠서 수행하는 방식으로 연이어 이사국이 되기로 다음 날 합의했습니다.
네. 자,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10개의 나라 가운데 5개 나라가 새로 바뀌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뽑힌 나라들은 스페인과 뉴질랜드, 앙골라, 말레이시아, 이 베네수엘라의 임기가 종료되는 자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올해 1월 임기가 시작돼서 내년 말까지 임무를 수행하는 또 다른 5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일본과 이집트, 세네갈, 우크라이나, 우루과이가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안전보장 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국제연합의 주요 기구라고 하겠습니다. 이사국들은 세계 안보 현황과 관련된 각종 결의와 제재 등을 결정하는 투표권을 가지는데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미국과 영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이렇게 다섯 개 상임 이사국들은 거부권도 가지고 있어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미국 정부가 테러 위협을 사전에 막기 위해 인터넷 사회 연계망 서비스 SNS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소식으로 알아보고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밝힌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난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테러 위협을 감지하기 위해서 인터넷 사회 연결망, 즉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생활이 여러모로 참 편해졌습니다. 정보나 뉴스도 빨리 얻게 됐고 전 세계 어디 있는 사람과도 연결할 수 있게 됐지요.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이 가져온 부작용도 적지 않은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인터넷을 통한 범죄나 테러 행위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외로운 늑대라고 부르는 자생적 테러 분자인데요. 이들은 테러 단체에 가입했거나 테러 집단으로부터 직접적인 테러 지시를 받진 않지만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테러 단체들의 선전물을 접하고 급진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이런 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의 경우 미 정보당국이 사전에 색출해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급기야 미국 정부가 소셜미디어, 이 SNS를 통해 테러 위협을 감지하고 테러 분자들을 색출해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나요?
네. 가장 최근에 나온 이 방안을 소개해드리지요. 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이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을 방문하려는 사람의 SNS 계정,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계정을 세관국경보호국에 공개하도록 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네. 자,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의 SNS 계정을 공개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네, 미국에 입국하려면 입국 신고서를 쓰게 돼 있는데요.
네.
거기엔 방문자의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미국에 오기 전에 방문한 국가 등을 적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선택사항으로 방문자의 페이스북 주소나 트위터 계정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는 거죠. 세관 국경보호국은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이 전자여행허가제가 적용되는 38개 나라에서는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문자의 개인 신상을 쓰게끔 돼 있고 거기다가 이제는 그 사람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그러니까 사회연결망 서비스도 함께 볼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이야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제안서에서 이 소셜미디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이 테러 의심자들에 대한 수사 과정을 보강하는 방안으로 미 국타안보부가 테러 의심 행위를 색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세관 국경보호국은 현재 행정관리국과 예산국에 해당 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만약 이 안이 승인되면 60일의 의견 수렴 기간에 거쳐서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관 국경보호국은 약 2,400만 명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재 연방의회에서도 이 소셜미디어 감시를 강화하는 법안들 논의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소셜미디어에 테러나 테러단체와 연계된 게시물을 찾아내서 테러 위협을 사전에 막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자, 우선 공화당 소속의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죠.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자, 이 법안은 국토안보부가 미국에 입국 신청을 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인터넷 활동과 소셜미디어 계정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국 신고서에 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적게 하는 세관 국경보호국의 계획보다는 좀 더 확대된 그런 개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또 다른 법안 중에는 이 마틴 하일리히 의원과 제프 플레이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도 있는데요. 미국에 비자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 국토안보부가 인터넷 활동과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검색해 볼 수 있도록 허락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하지만 비공개가 아닌 전체 공개로 설정해 놓은 게시물만 검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자, 그리고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소셜미디어 게시물 감시를 통해서 국토안보부가 테러 활동이나 테러 연계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 소셜미디어를 검토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테러를 제보하면 현상금을 주겠다, 이런 안도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네, 민주당의 척 슈모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인데요. 이 법무부에서는 범죄 행위나 테러 위협을 사람들이 제보하면 현상금을 주고 있는데 이런 현상금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미국에서 테러를 일으키려는 사람이나 테러를 부추기는 글을 게시한 사람을 신고해서 그 사람이 체포되는 데 기여한 제보자에게 현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테러 행위를 최대한 막겠다는 계획인데요. 척 슈모 의원은 보상금은 2만 5천 달러에서 2,500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외에도 현재 연방 상하원에서는 다양한 방법의 소셜미디어 감시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경제 관련 연설을 했는데요. 그 내용 좀 살펴보죠.
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화요일 펜실베니아주의 한 공장에서 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밝히는 연설을 했는데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앞서 자유무역 협정을 지지했던 점을 들면서 클린턴 후보를 공격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이 세계화 때문에 미국 공장이 문을 닫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후보의 연설 내용 들어보시죠.
Globalization has made the financial elite who donate to politicians very, very wealthy.
네, 세계화는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이 소수 금융업계 종사자들에게만 큰 돈을 벌게 해준다고 트럼프 후보는 말했는데요. 자신도 그렇게 돈을 번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는 겁니다.
네, 자, 이 트럼프 후보가 연설을 한 장소가 또 눈길을 끄는데요. 펜실베니아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미국 동북부에 있는 펜실베니아주, 이른바 러스트벨트로 불리는 데죠?
네, 그렇습니다. 러스트벨트는 녹슨 벨트란 뜻인데요. 미국 중서부와 동북부의 쇠락한 공업지대를 말합니다. 한때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갔지만 이제는 인구도 줄고 공장도 문을 닫은 그런 지역을 말하는데요. 철강 산업의 중심지였던 펜실베니아주와 오하이오주가 대표적입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일자리 창출 문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예. 자, 트럼프 후보가 어떤 식으로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까?
네. 미국의 일자리를 되찾기 위한 방안으로 7가지 단계로 된 정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체결한 이 경제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후보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I'm going to tell our NAFTA partners that I intend to immediately renegotiate the terms of that agreement to get a better deal.
네, 미국 노동자들에게 훨씬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해서 재협상하겠다는 겁니다. 이 트럼프 후보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앞서 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을 지지한 점을 들면서 공격했는데요. 앞서 45차례나 TPP이란을 지지했다는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 트럼프 후보는 만약 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가 시행된다면 미국 제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실제로 이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재직 시절에 이 TPP를 지지를 했었는데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뒤에는 자신의 입장을 좀 바꿨죠.
예, 맞습니다. 합의된 내용이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는 또 이 다른 나라의 무역 위반 사례를 밝혀내기 위해 무역 협상 관리를 임명하겠다고 말했고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가 이전에도 중국이 환율을 조작한다 이렇게 비판했었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 법원과 세계무역기구 WTO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미국의 무역기밀을 훔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중국이 이런 불법 행위를 계속한다면 중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합법적인 권한을 동원해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도 비판했는데요. 이런 무역협정으로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미국의 무역 적자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자 실제로 그런지 궁금하군요.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이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이 실제로 일자리를 잃었습니까?
네, 연방의회 산하 독립연구기관이죠. 의회 조사국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단 이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가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고 합니다. 나프타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큰 경제적 이익을 본 것도 아니고 미국인들 일자리가 많이 사라진 것도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북미 자유무역협정 자체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자, 클린턴 후보 측은 이런 트럼프 후보의 연설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별로 좋은 방안이 되지 못한다고 일축했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화요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하고 이 첨단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회에서 연설했는데요.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트럼프 후보의 방안은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소식은 경제 뉴스 좀 살펴보죠.
네, 지난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앞서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화요일 1분기 경제 성장률을 확정 발표했는데요. 지난달에 발표한 수정치에서 0.3%포인트 올라간 1.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 경제 성장률은 보통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던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는 한 나라 안에서 정부와 기업, 가정 등이 일정 기간에 생산한 최종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매긴 건데요. 국가 경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분기별 또는 연도별 경제 성장률을 잠정치와 수정치, 확정치로 세 차례 수정 발표하는데요. 이번에 나온 건 1분기 확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경제 성장률을 말하는 거죠.
네. 자, 앞서서 지난달에 발표한 수정치보다 이 경제 성장률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경제 성장률 수치가 올라갔다는 건 일단 좋은 소식인 거죠?
예, 맞습니다. 상무부는 처음에 1분기 경제 성장률을 0.5%로 잠정 집계했는데요. 지난달에 0.8%로 수정 발표했고요. 이번에 다시 1.1%로 올린 겁니다.
네. 상무부가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올린 데는 근거가 있지 않을까요?
네, 수출이 약간이나마 늘었고요. 기업 투자도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족할 만한 성적도 아니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1.4%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낮은 겁니다. 특히 소비 분야 지출은 앞서 1.9%에서 1.5% 하향 조정됐는데요. 이는 지난 2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자, 이렇게 소비 지출이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네. 지난 겨울이 몹시 추웠기 때문인데요. 미국 내 여러 지역의 기온이 내려서 소비가 위축됐습니다.
네.
또 보건 분야 같은 서비스 분야 지출도 줄었고요.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그러니까 2015년 10월에서 12월까지 경제 성장률을 연간 1.4%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의 큰 그림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4월에서 이달 말까지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을 2.4%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영국이 이 브렉시트, 그러니까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쳤는데요. 이 브렉시트가 앞으로 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브렉시트로 인해서 올 하반기 미국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닛 옐런 의장도 지난주 의회 청문회에서 브렉시트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템테이션의 노래입니다. My Girl 함께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인도는 원자력 발전 연료 물질과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원자력 공급국 그룹 NSG에 가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모든 원자력 공급국 그룹에 소속 국가들이 가입한 기존의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 short time ago, an American airplane dropped one bomb on Hiroshima and destroyed its usefulness to the enemy.
1945년 8월 6일, 미 공군 소속의 B-29 전투기에 실린 단 한 발의 폭탄이 일본 히로시마의 상공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폭탄으로 8만여 명이 즉시 사망했으며 총 15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반경 2km 내에는 풀 한 포기도 남기지 않고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모든 피해가 단 한 발의 원자폭탄으로 초래된 건데요. 이어 미군이 일본 나가사키에도 원자폭탄을 투하하자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고 많은 피해를 가져왔던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핵무기의 위력 앞에 전 세계는 핵무기의 무분별한 개발과 사용이 가져올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걱정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핵무기의 추가 개발과 사용을 국제사회가 엄격히 관리,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 시작한 겁니다.
핵시대 도래와 핵비확산을 위한 노력.
핵확산 금지 조약, 영어로 Non-Proliferation Treaty, 줄여서 NPT라고 부르는데요. 핵확산 금지 조약에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돼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은 미가입국으로 남아있고 북한은 1993년 3월 NPT 탈퇴 선언을 했지만 미국과의 핵협상에 따라 탈퇴를 보류했는데요. 2차 북핵 위기가 벌어진 다음 해인 2003년 1월에 다시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핵확산 금지 조약은 서문과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크게 핵의 비확산, 핵무기 군비 축소, 핵기술의 평화적 이용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조약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가 새롭게 핵무기를 갖는 걸 금지하고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는 다른 나라의 핵무기나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걸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요. 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는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사용하는지 확인받기 위해 자국의 모든 핵 관련 시설과 물질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핵 사찰이 받게 했습니다.
핵 비확산의 중요성.
그렇다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무기들 가운데서 왜 유독 핵무기만 이렇게 확산을 막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핵무기가 갖고 있는 엄청난 위력 때문입니다. 단 한 발로 전쟁을 끝낼 수 있을 정도의 위력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어떻게든 손에 넣어 군사적으로 우위에 서고 싶어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역시 엄청난 위력 때문에 너도 나도 핵무기를 갖게 되고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다 함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핵무기의 확산을 막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겁니다. 최초로 핵무기를 개발해 사용했던 미국에 이어 1949년에는 옛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했고 이어 1952년에 영국도 핵 보유를 선언했는데요. 1960년 프랑스가 핵을 보유한 데 이어 1964년 중국이 공식적으로 다섯 번째 핵 보유국이 되자 관련국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핵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총 18개 나라가 참여하는 제네바 군축회의가 열리게 됐는데요. 3년여의 긴 협상 끝에 1968년 7월 1일 미국과 소련, 영국을 비롯해 핵 비보유국 53개 나라 대표에 의해 핵 확산 금지 조약이 미국 뉴욕에서 체결됐습니다.
조약의 한계와 불평등.
핵 확산 금지 조약은 조약 당사국을 핵국가와 비핵국가로 구분합니다. 비핵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만들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데 반해 핵국가에 대해선 핵무기의 이양만을 금지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핵무기를 줄여야 할 의무가 없고 감축을 위해 노력한다는 모호한 조항만 적용받는 데 반해서 보유하지 않은 나라는 새로 만들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핵 관련 활동 내역을 모두 밝혀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불평등한 조약이란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핵 확산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볼 때 한계가 분명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먼저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핵 보유를 막을 권한이 없고 핵 개발 의지가 있는 국가가 조약에서 탈퇴하는 것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건데요. 그 예로 북한을 들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1985년 12월 12일에 조약에 가입했지만 1993년 3월 12일 탈퇴를 했는데 이후 계속해서 핵무기 개발을 진행해 상당한 기술적 진보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핵확산 금지 조약 체결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 북한 등의 나라가 핵 보유를 천명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이스라엘도 핵무기를 보유했거나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도 조약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확산 금지 조약 이후 핵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
핵확산 금지 조약은 여러 가지 모순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핵확산이 막고 핵 보유 가능국들의 핵 보유를 억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정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선 다소 부족한 점이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핵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미국이 주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안보 정상회의를 2년마다 열어 해결책을 찾기로 했는데요.
I want to thank everyone who participated in our meetings. More than 50 leaders from every region of the world and ke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ver the past 6 years, we have made significant, meaningful progress in securing the world's nuclear material so that it never falls into the hands of terrorists.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 자리에서 지난 6년간 세계 50여 개 나라 정상들이 모여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 비핵지대 협정이 체결되고 이란 핵 문제가 일단락된 것은 그 노력의 결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나라가 군사적 우위에 서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핵을 정치적인 도구로 삼는 일들이 근절되지 않는 한 핵 없는 세상의 실현은 이상적인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at the end of one's rope, at the end of one's rope입니다. Have you ever lost your patience and was so close to giving up? 마이크는 절박한 상황에 있어 보였는데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럼 먼저 제가 마이크와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at the end of one's rope이죠. 잘 들어보세요.
Sorry, I'm at the end of my rope. Studying for this exam is killing me.
That's why you don't procrastinate.
I know, but it's easier to procrastinate until I have to study.
네, 마이크가 도서실에서 시험 공부를 하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에게 Mike, what's wrong? Mike, 왜 그렇게 짜증을 내니?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마이크는 Sorry, 미안해. I'm at the end of my rope. I'm at the end of my rope. Studying for this exam is killing me. 시험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어. 더 이상 공부를 못하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기 싫다고 미루니까 그렇지 That's why you don't procrastinate 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At the end of one's rope At the end of one's rope 인데요 At the end of one's rope means that one is at the limits of one's patience or endurance. It also means to be hopeless and not knowing how to or where to turn. At, the, end, E-N-D, end는 끝, 종말이라는 뜻이고요. Rope, R-O-P-E, rope는 줄, 밧줄입니다. 그래서 at the end of one's rope. At the end of one's rope는 말 그대로 하면 줄 끝에 있다 라는 뜻인데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주저앉고 싶거나 아예 손을 떼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럴 때 이 at the end of one's rope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Sorry, I'm at the end of my rope. Studying for this exam is killing me.
That's why you don't procrastinate.
I know, but it's easier to procrastinate until I have to study.
오늘의 영어 표현, at the end of one's rope.
상황이 워낙 어려워져서 그냥 손을 떼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또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at the end of one's rope. And don't forget that even though you may be at the end of your rope, there is always a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였습니다. Until next time!
Yeah,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더피가 부른 Mercy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정부 소속인 국제개발처의 존 그로아크 국장은 최근 파키스탄에 2,100만 달러 상당의 새로운 식량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 식량 지원 계획은 미국의 이 같은 재정 지원을 활용해 2만 6천 톤의 밀가루를 식량난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세계 식량 지원 계획은 국제개발처의 자금을 활용해 파키스탄에서 6,500톤의 밀가루를 구입해 현지의 특정 부족 지역에서 분배할 예정입니다. 존 그로아크 국장은 미국은 파키스탄의 식량난과 싸우고 있다며 그렇지만 미국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혼자서 일을 하는 것보다 유엔의 세계 식량 계획, 파키스탄 정부 등과 협력해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식량을 지원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과 마을을 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존 그로아크 국장은 최근 세계 식량 계획의 사무실에 있는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에서 이 같은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사진 전시회 개막식에서 세계 식량 계획의 올라 카스트로 국장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의 올라 카스트로 국장은 미국과 세계 식량 계획 그리고 파키스탄 정부의 강력하고 전략적인 협력이 자연재해로 어려움에 처한 수백만의 주민들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제개발처의 관대한 지원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식량 안보를 튼튼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는 지난 2010년 이래 파키스탄 주민들을 위해 8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식량 지원을 해왔습니다. 미국은 동반자 기관과 파키스탄과 협력해서 파키스탄 주민들의 식량난 해소에 도움을 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